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진실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를 이번 주 중에도 주일날에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라고 하는 왕국이 멸망할 무렵 한 40년 정도 멸망하기까지, 그리고 멸망한 후에도 사역을 했지만 멸망을 한 40년 남겨두고부터 쭉 활동을 해왔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망하는, 그 망해가는, 또 망하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왜 망했냐? 오늘 이 본문에 힌트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파기했기 때문에 망했다. 내가 남편이고 너희는 아내인데,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맺었는데 너희가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파기했다. 그래서 너희는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칭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주는데, 이 둘 다가 동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두 집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하나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나니.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도 실패했고 남유다도 지금 실패해서 이제 심판받을 그런 상황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은 32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상호간의 언약인데 쌍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과,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옛 언약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구약에는 통칭 보통 다섯 가지 내지 아홉 가지로 이제 언약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통해서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모세 언약,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언약.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허락하신 뭐 언약. 이런 것들로 쭉 되는 중에 사실 가장 절정에 있는 언약이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입니다. 여튼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보통 좀 어려운 말로 연속성이 있고 또 불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속성이 있는 것은 그 내용이나 새로운 언약이나 사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내용이 부실해서 새 언약으로 대체된 게 아니라 옛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살리는 언약을 다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어떤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공통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공통점, 이런 모든 공통점은 동일하게 연속이 됩니다. 하지만 불연속은 뭐냐면 이제 옛날 언약은, 이런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겠네. 모르겠다고 지금 고개를 흔드는데, 불연속은 뭐냐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옛 언약은 돌에 기록된 것이고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내용적인 면, 그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면, 이런 모든 부분들은 연속이 되지만 옛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이 부실해서 새 언약을 준 게 아니라 옛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 즉 옛 언약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다시 깨끗게 하는 새 언약,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서의 새 언약입니다. 그런 새 언약을 지금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일방적으로 깨뜨린 그 자에게, 언약을 파괴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에게, 예,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이제 막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축복이죠. 그 새 언약은 이렇습니다.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이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옛 언약에 있어서 가장, 옛 언약을 가장 특징 지우는 건 뭐냐면, 예, 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게 옛 언약의 특징이에요. 옛 언약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지키면 축복을 받는데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만 남습니다. 못 지켰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요것만 남는다고요. 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사상이 옛 언약 가운데는 묻어 있습니다. 이걸 깨뜨렸다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을 주면서 제일 먼저 새로운 언약의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본 전제를 아예 갈아치웁니다. 이런 이 틀이라고 하죠. 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틀 자체를 아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너의 죄를 사하겠고 그 다음에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죄라고 하는,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개입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 성령의 역사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궁극적인 것은 주님의 재림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참여한 우리 교회, 다른 말로 성도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겠죠. 하지만 이 축복은 교회이면서 성도인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모든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 죄를 사하겠고 그 다음에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전제가 이렇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는, 옛 언약에는 본질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걸 지켜야지 축복받고 안 지키면 형벌 받으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떤 강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띄게 되는 겁니다.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새로운 언약은 아예 강제가 아니라 주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둠으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원이라는 형태,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제 자체를 아예 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어떤 패러다임 아니면 그 틀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강제성 자체도 아예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실로 결국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우리에게 있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본질의 죄라고 하는 본질을 깨닫는 것은 정말로 은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깊이를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최근에 나온 뭐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감독이 만든 영화를 잠시 이렇게 써머리 하는 거 봤는데 제목이 예수보다 낯선 이란 제목이에요. 한 30분 보다가 꺼버렸는데 이게 뭐 이게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관한 모습들을 완전히 뒤틀어놨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이제 인간 편에서는 아주 좀 편한 예수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진짜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이런 배경으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게 이제 너무 어쨌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합리로 안 믿으려고 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죄가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의 지옥의 결국 모티브는 우리의 죄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 새 언약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를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크게 33절을 보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부분에는 이렇게 조금 한 번 더 중첩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뭘 두냐면 법을 둔다고 얘기해요.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둔다. 요 다른 표현이 딴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주의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기록하고 우리 속에 두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의 법이 기록되었다. 이 표현도 많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 표현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나 이제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포도주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예레미야의 어떤 그 표현이 예수님을 통해서 승추되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완벽한 속죄의 죄사를 자기의 몸을 통해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만나니 길이 열리고 사단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일이 벌어지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주의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당연히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일은 저 멀리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 혜택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자가 됐다는 거죠. 그 자는 주의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신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속에 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지키지 못했을 땐 그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하지만 새로운 언약을 주실 때 뭐냐면 이 관계가 절대로 틀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심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그 법이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틀어지지 않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관계로서의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의 어떤 차이를 두고 볼 때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얘기할 때 새로운 언약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돌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새로운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옛 언약이 구현된다고 하면 새로운 언약은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아예 없애버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새길 때 이 법은 영원히 깨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깨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조금 적용하겠습니다.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야 여호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식의 습득의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살아냄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 알아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살아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에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걸 넘어서서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면 다른 말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우리의 이 삶의 어떤 형태 이런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머리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늘 붙어있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다. 이게 새 언약을 가진 새 언약을 소유한 다른 말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도 시작된 그것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시작된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게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로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거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할 때는 우리가 뭘 놓쳤는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에 있어서 언약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본문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열할 때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 새 언약이로 신약에서 새로운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뭐 신약 자체가 신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신약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옛 언약으로 무너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가장 중요할 때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으로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옛 언약을 알고 그 파괴한 것을 알고 그것의 대가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이 언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제사장의 그래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 아주 유한한 어떤 제사 속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피 제사를 이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당신의 몸으로 영원한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제사를 지내는 바로 그 순간 이후로 이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왜 자꾸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니까 오늘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실제인데 이 실제를 계속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른 데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실제인데 그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이런 삶이 우리에게서도 완벽하게 나타날 때는 주님의 재림 때겠죠. 하지만 주님의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계속 이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 다음 이런 삶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적용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사라졌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당신의 피값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면 받아들였다고 하면 다시는 이 죄 때문에 그분을 죽였다고 하는 생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 대해서 묻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데 적당하게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데 타협하거나 이렇다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잠시만 이사야 6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언급했지만 지금 몇몇의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전염되거나 오염돼서요. 너무나 함부로 신앙생활 엄밀하게 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전제해놓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신다. 뭐 이런 생각. 아니면 하나님은 뭐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 예정론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예정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실 거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신 그분이 어느 때 나를 치셔가지고 신앙 좋게 하시겠지. 그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이해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오래 참으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조잡스러운 생각들을 자기 나름대로 끌어당겨가지고 끌어당겨가서 죄를 범하는데 너무나 함부로 쉽게 죄를 범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이것은 100% 잘못됐다고 제가 오늘 이 시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나의 죄 때문에 그가 죽였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고 이 주님을 죽인 죄를 또 쉽게 범하는 거예요. 또 쉽게. 조금 극단적인 설명으로 얘기하자면 계속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쉽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자기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내 죄가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절실하게 깨달아지면 이 죄에 쉽게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에 쉽게 타협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말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가 당신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예,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길래 독생자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이야기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여졌다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 다시는 뭐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야지 죄에 노출된 자기를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은 뭐냐면 자기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놈이 내 같은 것이 이렇게 된다. 이게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고 이렇게 된다요. 여러분 과거에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잘못한 행동들 뭐 모르고 했던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새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건 모르는 자예요. 여전히 죄에 이렇게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앞서서 내 모든 죄가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목회자들이 앞서서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십자가를 막 얘기해놓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본인들이 더 자존심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33절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당신의 법을 율법을 새기겠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새기겠다는 얘기는 내가 우리 마음이 원래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좌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이 신학적으로 있는데 결론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뜬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거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그래서 이 죄는 절대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야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선 그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죄의 습성 아니면 어떤 죄의 성량 이 죄의 어떤 강력함을 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죄냐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사단에게 아니면 더 정확하게 죄에게 뺏겼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죄가 흘러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즉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다고 얘기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나의 법을 그 속에 두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죄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를 계속 이기게 하시는 일을 이미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얘기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주목하고 들었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죄성과 죄도 넘어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담아둔 자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66장 2절만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끄끔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어린 양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 계목 끊는 거하고 비슷하게 막 별반 의미도 두지 않고 막 함부로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전혀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고 유혹을 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둔 자, 정말로 이런 자는 특징이 딴 게 아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바로 그 사람 내가 돌보겠다. 사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컨트롤 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마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가진 자는 이렇게 사는 자예요. 이렇게 사는 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듣고 뜰 뿐만 아니라 정말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인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통회할 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자예요. 그게 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 좋은 세상 뭐 즐기다가 가야 되는데 날 교회 와가지고 뭐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만 계속 찾고 앉아있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계속 결국 답은 하나님밖에 없고 모든 길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나에게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계속 간구하고 그런 자가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둔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자는 다른 말로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실제로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지금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로 여겨지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했는데 눈만 끔뻑끔뻑하면서 그런가 보다.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옛 언약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파괴한 겁니다. 우리를 그 속에서 완전히 건져낸 거죠. 로마서 8장으로 표현하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 것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그 세계, 그 구조, 그 안에서 우리가 건짐받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 자는 절대로 함부로 쉽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묻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죄에게 열어둘 수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죄는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습니다.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죄와도 타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계속. 왜 그러냐? 내 죄가 그를 죽였다. 또 내 죄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는 자가 새 언약을 맺은 자다. 그리고 이렇게 삶이 이런 삶이 완성되는 시점이 주님의 재림이다는 거죠. 그 말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이런 삶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아예 당신의 율법, 우리 마음에 당신의 법을 새기셨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주의 성령께서 이 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주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냐면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넣으셔서 우리 마음이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법을 두셨다는 것은 이 법을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이 법을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이것은 우리를 돌이켜봐야 되고 아주 엎드려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 체질의 문제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암만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암만 노력해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체질이나 아니면 습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면 저 밑바닥부터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구약에 있는 옛 언약을 가진 자들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세요. 그냥 언약으로만 가까이 하시는 율법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당신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은 굉장히 큰 축복이면서 또 한 번 굉장히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사람 앞에는 이렇게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좀 괜찮은 사람이냐 포장을 할 수 있고 그나마 조금 인정받을 수 있는 모양으로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이면서 굉장히 축복의 말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별반 대수롭지 않은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매 순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계속 기도합니다. 어쨌든지 24시간 그분께로 향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합니다. 계속 그런 싸움을 합니다. 그런 싸움을 하면서 자고 잠자가도 잠시 눈을 뗐을 때도 하나님을 부르시고 아침에 일어날 수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해지기까지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이거는 헛된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면 진정한 싸움은 뭐냐면 그분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분에게 민감해지고 또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든 것을 그분이 장악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분이 이기신 모든 싸움이 우리에게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도 아직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별반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가 앞으로도 많이 들어올 건데 불신자가 술 담배하는 부분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다가 불신자가 초신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습관이 술 담배하는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 인정합니다. 옳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게 죄냐라고 얘기할 때 역시 그 담배 피는 술 마시는 그 자체가 죄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단에게 잡혀있고 하는 거 단절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할 때에 불신자는 당연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신자다 분명히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습관이 남아있다고 얘기할 때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미 모든 죄는 끝이 났지만 그래서 그거를 육신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의지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의지에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성령이 막 인도를 받게 되면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성령이 인도를 막 받고 오직 주의 말씀이 좋아서 막 하는데 어느 날 주변에 오랜만에 나를 본 사람이 야, 너 좀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별로 기쁨이 되지 않고 내 보니까 별로 그것들이 나한테 유혹이 되지 않고 예전에는 막 끊으려고 해도 힘들었던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끊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없나요? 이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거든요. 그 복음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게 됐을 때 그분의 이기심이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딴 게 아니라 매 순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싸움이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예. 이것이 최고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장 그게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많이 때우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뭐 기독교식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삶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서 목소리 막 쉬어가지고 뭐 예언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뭐 오만 때만 그 다 하는데 인생이 안 바뀌어 그 사람 인생.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일하심이 없어요. 근데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은 뭐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인생은 안 바뀌어요. 뭔가 육신으로 막 깨우려고 하지 내 마음에서의 진정한 변화 이게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의 진정한 변화는 항상 그분이 나를 장악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매 순간 그분과 하나 되는 싸움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로 계속 나가고자 하는 부분 그걸 씨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씨름하고 즐기기도 하고 뭐 이런 매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인데 근데 묻고 싶은 건 하냐는 거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고 즉 그 법을 가지신 그 법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기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계속 그분의 인도를 한 걸음 받는 것 말고 강력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소중한 이것을 제껴두고 뭔가 다른 것으로 때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내 무조건 받겠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조금 시간 되면 엎드려 기도하고 조금 시간 되면 일하고 이 정도인 거지 온전히 그 주의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실 때는 우리가 딱 노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취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나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었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물이 없습니다. 다시 더 강한 귀신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수로 채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가라 들어가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따르면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 법에 예민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저는 지금 그냥 성경 공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각도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 법을 새기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른 말로 같은 말로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법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계속되어져야 되고 강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재림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저는 우리가 계속 결국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호와를 아는 삶.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살아내는 삶. 그게 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식의 습득이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쨌든지 높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런 모든 전방위적인 전인격을 통해서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삶. 이게 새 언약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해 수준이 너무나 떨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정의해놓고는 무조건 자기 필요를 구하는 해결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해 주시겠지. 저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전부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자라면서요. 우리 가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그게 해결자지. 이러면서 해결자라고 정의해 놓고 전부 자기에서 뭔 사라졌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서는 관심 없고 무조건 세계복음만 해놓고 세계복음만도 또 말은 그려놓고 전부 지하고 싶은 대로만 너무 지금 헐뜯는지 모르겠는데 아 너무 마음이 아픈 것들 너무 많이 봤어요. 세계복음만 한다면서 저 뭐 그런데 집회 가가지고 집회 다 끝내놓고 교육자들 리더들이 앞장서서 한잔하고 세계복음만 한다는데.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한번 했었거든요. 무섭지도 않냐면서 두렵지도 않냐면서 이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메시지가 뭐 또 돌고 해서 완전히 제가 뭐 이렇게 배신자 이제 찍혔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계복음만 한다고 해놓고 그게 세계복음만이야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정의해놓고 또 자기의 문제에만 매여서 어떤 과정은 없었냐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입은 막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세계복음만 해야 된다면서 각인해야 된다면서 오만 얘기 다 하면서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과정이 사라졌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했지. 하나님 이 정도 되면 나의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경제 문을 열어주시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내 자녀 잘 되게 해줘야 되고 이 정도 했으면 내 교회 문을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 주셔야 안 됩니까? 이런 얘기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당신의 독생자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알려고 했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놓친 최고의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초점 맞춰져 있고 내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사역에 초점 맞춰져 있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고 원대한 뜻, 하나님 말씀 자체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그 모든 것들은 뭐 굳이 몰라도 돼. 내 하는 일에 주님 도움만 주시면 돼요. 이 얘기예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돌리지 않는다면 너무 불쌍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게 지금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가장 위기 때 말씀하셨고 정말 그 위기 때 이 말씀을 들은 자는 희망을 가졌지만 이 혜택은 못 받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값 이후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때에 없고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일이다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일이지 그리스도의 피값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우리 죄가 사하여졌고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당신이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거 모르겠고 그냥 내 하는 일 잘 되고 당신이 전능자시니까 내 하는 일에 복주고 당신이 힘이 있으니까 내 하는 방해하는 모든 방해꾼들 없애주시고 내 마음대로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은 보장해놓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또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 이름 이용하고 이런 인생입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너무나 많은 모습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치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구원받았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건 보장됐고 엄청난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데 자기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 하는데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는데 모든 게 주세요. 모든 게 주세요.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이게 오랫동안 변질되어 있는 교회 안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래서 다시 딱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확인해보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죄가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담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면 마음속에 마음과 하나님의 법이 일치가 되는 것이 않습니까? 이 법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법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그 성령 인도를 당연히 사모함으로 받고자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이런 일들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순종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런 자세가 마치 이사야 66장과 비교해보면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두려워하고 뜨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쨌든지 하나님밖에 답 없다. 길 없다. 하나님 인도 말고는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말고는 없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말고는 없다. 막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동시에 그 여호와를 알아가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차원이 넘어서서 제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니카로가 선교사님, 예, 선교사님께서 사돈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니카로가 선교사님이 따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돈이 온 김에 사돈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얘기하고 필리핀 갔더니. 워낙 선교에 관심이 뛰어난 분이라 오늘 오후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온 거예요.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준비되어 있더라. 제 방에 딱 들어가는데 저는 그런 목사님은 처음 봤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그 현판에 당대 세계복음의 현판 있잖아요. 그거 딱 보면서 너무 좋다 정말. 그래가지고 저 현판 없냐? 내가 돈 주고 사겠다면서. 너무 좋다. 막 확 들어온다, 이게. 그러면서 그 교회 올라가면서 그 이제 우리 이렇게 걸려져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 보면서, 이야, 한국에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있냐. 한국에 이런 목회자가 있냐. 자기는 몇 군데 선교 몇 나라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런 일을 하냐. 근데, 야, 연세가 많을 줄 알았는데, 아우, 목사님도 젊네. 해가지고 막 얼마나 막 감탄하시는지요. 아이, 너무, 너무 감사하네요. 감탄하면서 뭐 대화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귀중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갈급함이 계속 있어요. 무슨 갈급함이 있냐면 아직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더 모르겠어요. 지식으로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복음 때문에 이렇게 수십 년을 이렇게 뛰어온 입장에서 뭐 몰라서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알고 싶으니까 이 갈급함 때문에 가보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고 싶은. 아니 이게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됐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되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추어진 것 같아요. 감추어져 있는 것 이, 뭐, 누구 말대로 달라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 알겠다고 막 발부딪히는 인생 너무 소수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지 알아요. 어리석어 보였는데.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막 발부둥치고 보니까 뭐 필요해?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알아가는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뭐, 이 땅에서 특별한 보험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엄청난 보상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이 없어도 괜찮고 누가 뭐 대수롭게 인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왜 그러냐면 비교할 가치가 안 되잖아요.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과 뭐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생이 이 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알아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이 땅에 살면서 알아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말을 바꿔서 우리 같은 인생이 다른 말로 우리 같은 인생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생각해 볼 때 야,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가 있냐 이게. 유한한 인생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에 즐거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주신 기쁨에 즐거워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살아간다. 얼마나 복이냐 말이에요. 예? 돈이나 물질이나 그거 막 투자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보면 연세 되신 분들 중에 만나보면 너무 잘 살았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냥 돈 냄새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땅을 살아보니까 너무 이렇게 돈이 이 힘이 있거든. 돈이 하나님이야. 아니면 명예, 아니면 뭐 자기 인기. 내가 왕년에 뭐 어쨌는데요. 살면서 남은 게 그밖에 전부 욕심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렇다.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는데 일평생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누구신지 관심도 없고 그냥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지. 내놓으라는 거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나온 뱃살을 빼려고 이게 윗몸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뱃살이 안 빠질 줄 알고 우리 와이프가 이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제 배 위에 앉았어요. 그거를 본 우리 막내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빨리 내리래. 왜 그러냐? 아빠 죽는다고. 빨리 내리라. 또 엄마가 놀린다고. 아니라면서 계속 앉아있으니까 애가 표정이 점점 이상해. 엄마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엄마가 내렸어요. 얘가 제 옆에 계속 머물면서 아빠 죽을 줄 알고 계속 아빠 괜찮냐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 엄마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다음에 혹시 배 위에 앉으려면은 내 배 위에 앉으라고. 내가 아빠 대신 죽겠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애가 다 컸구나. 아빠 대신 죽겠다고 하니까 엄마에 의해서 죽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 말만 해줘도 막 기뻐요. 애가 그 말이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제가 죽겠습니까? 근데 지 눈에 죽게 보이고 그래도 아빠 대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이쁜지. 조금만, 아니 조금만 나이도 컸을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냐 말. 근데 우리는 일평생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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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당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고 당신에게 있는 능력 그거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자냐 말. 이게 말을 바꿔서 우리 같은 유한한 인생이 그분을 알아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게 우리 같은 인생, 유한한 인생, 죄 많은 인생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계시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계속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이어야 됩니다. 이런 인생이 아닌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틀은 거예요. 예, 암만 대단한 사역을 하고 암만 대단한 일을 해도 다 가짜입니다. 다 틀린 겁니다. 우리 인생은 자라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법에 순종해가고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알고 죄와 싸우는 인생, 예, 타협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을 맺은 자의 특징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고 새 언약을 맺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능력의 부활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루어졌다고 미룰 게 못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고. 나하고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진 게 리얼이고 사실이고 팩트고 그 하나님의 법을 들고 오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고 내 인생을 그분이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이걸 어려워하냔 말이에요. 불신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다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는데 왜 이 시작을 못합니까? 임마누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눈 감고 조용하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분은 이미 일하시고 계셨음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임마누엘의 복이 정말로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전혀 안 변화된 인생이 아니고 점점 변화되어지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자에게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줄 아시고 절대로 깨지지 아니하는 언약으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으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자인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 언약을 맺은 자로서 매 순간 이 약속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지키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실제하신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즐겨 순종하게 하옵시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죄가 끝났음을 알고 죄와 더불어 싸워 이겨내는 타협하지 아니하는 작은 것이라도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시며 주신 말씀 붙들고 사실적으로 새 언약을 붙잡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음 가득한 교회와 당대 세계복음화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